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인물에 대해서 그 인물이 고백하는 내용을 제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더럽혀져서 쓸모없는 넝마처럼 내던져지고 말았습니다. 다른 이의 기쁨을 위해서 유혹만 당하고 이제는 학대를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건 제게 너무 가혹한 일입니다. 저는 죄인처럼 쫓겨났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던 하갈입니다. 하갈의 모습에서, 하갈의 시선에서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이야기, 바로 이 하갈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보자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은 내 동댕이 쳐져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이의 즐거움을 채워주다가 버림받고 부당하게 혹시 쫓겨난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도망쳐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이런 류의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부당한 일을 겪지 않기 위한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을 수없이도 많이 했을 겁니다.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내가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그때 내가 좀더 참았더라면, 내가 그 자리에 없었더라면, 이런 생각이 계속되기도 합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나의 주변 사람들은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 일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며 또 때로는 위로하기도 합니다. 다른 이의 잘못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들어도 당사자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아픔이 있고, 그리고 여전히 거부감이 들며, 그리고 여전히 자기를 탓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해결되어지지 않는 감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조금씩은 잊혀져 갈 것이나,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건에서 그 잊혀져 가던 것들이 다시금 떠올라서 자신을 괴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시련을 겪고 있을 때 믿는 자들이 던지는 마음속의 외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기에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시고도 침묵하십니까? 저에게 지난날 말씀하셨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약속하신 우리의 주권자 하나님은 진정 어디에 계신단 말입니까? 진정 저를 보고 계십니까? 이런 한 섞임 소리를 하늘을 향해서 믿는 자들은 강하게 외치기도 합니다. 만약에 인내와 시련의 긴 터널을 보내온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성도님, 때로는 누구누구야, 너의 삶이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너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단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결코 눈을 감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며 잠도 없으시며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지금 여러분 한명한 명의 마음속 그 구석구석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라면 이런 고통 가운데 계신 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말할 바에 대한 답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은 데라의 족보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람과 사래의 이야기를 잠깐 등장시킵니다. 여기서 사래에 대한 소개는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인으로 나옵니다. 결혼하고 바로 임신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임신을 못한다라고 표현을 하진 않습니다. 서로 간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임신이 되지 않았기에 성경은 사례를 소개할 때 임신을 못하는 여인으로 소개를 한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수많은 시간이 흐른 뒤 창세기 16장에서도 사례는 여전히 아이가 없는 상태입니다. 아이를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상신의 마음은 쉽게 치료되지 못합니다. 사례의 마음, 그 마음의 상심이 더 커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15장에서 그 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4장에서는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브라함은 롯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 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15장에 또 등장하는데, 15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나타난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15장 2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상급을 주실지라도 나에게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준다고 할지라도 주신 것의 상속자는 나의 시중의 사람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아브라함은 한탄 섞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 너의 상속자는 바로 너의 몸에서 나올 자가 그 상속자가 될 것이야. 아브라함에게 위로의 말과 언약의 말을 해주시면서 그리고 언약의 행동을 체결하십니다. 피로써 그 언약을 맺으십니다. 15장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아브라함이 혼자만 알고 있었겠습니까? 저도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집사람과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집사람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는 집사람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많이 뜸해지긴 했습니다. 저도 최근에 저희 아버님 또는 할아버지처럼 경상도 남자가 되어가는 모습을 발견하는데 전화를 해서는 저도 정말 이러더라고요. 애들은? 밥은? 지금 뭐해? 그래 알았어. 이렇게 말하고 끝내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물론 어른들의 말투는 뭐 아는 밥은 뭐하노 알았다 이거지만 저는 조금 젊으니까 다른 말을 썼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조금 다릅니다. 달랐던 것 같습니다. 사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나누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례에게 로스 구한 이야기와 그 다음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사례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가 밖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알게 되었고 그 일들 중에 사례가 가장 좋아하는 대목은 아마도 태의 축복을 받은 부분일 것입니다. 당시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사례는 자신의 나이와 환경을 잊고 너무나도 기뻐했을 것입니다. 이 당시의 나이는 얼추 잡아도 70 이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었던 태의 축복은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그냥 지나가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수많은 노력을 분명히 다시 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현실의 모습에 사례는 너무나도 큰 낙담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기대치가 컸을 때 이루어지는 실망감이 오면은 그 낙담감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부부를 보면 남편보다는 아내가 더욱더 마음의 상심이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 사례도 마음의 상심이 있었고 그 중에 사례의 마음의 상심, 그 상처가 더욱더 크게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배경을 인지하면서 오늘의 본문인 16장을 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드라마적인 요소를 더해가면서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례는 여전히 자신이 임신을 못하게 되자 지난날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다시금 떠올립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온 자식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했었는데 이 부분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꼭 내가 아이를 가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사례는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례는 여기서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아브라함의 몸에서 자식이 나온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온 그 자식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아내는 당연히 사례입니다. 하나님은 먼 훗날 아브라함이 수많은 첩을 거느리고 있으면서 그에게 많은 자식이 생길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에 처한 사례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자신의 지혜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멋대로 해석해버렸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아브라함의 아내이고 유일한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사례는 그 해석을 다르게 해버립니다.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사례와 같은 실수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분명히 임하였음에도 그 축복이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서 안절부절하다가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탓해야 합니까? 당연히 그럴 수 없습니다. 굳이 원인을 찾자면 믿음이 부족하며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들지 못한 이들이 문제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사례도 이와 같은 부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기에 자신의 몸종인 하갈이 그제서야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례와 하갈은 평소에 분명히 함께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몸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도 여전히 하갈은 사례와 함께 있었습니다. 사례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할 때도 하갈은 옆에서 있었으며 그 사례를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도 사례의 옆에서 여전히 도움을 주면서 하갈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믿음이 장성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것을 강하게 붙잡고 있을 때는 사라의 눈에는 하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사라의 눈에는 하갈이 점점점 인식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눈에 아른거리는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게 되고 실망감이 더해질수록 믿음이 약해질수록 사라는 수많은 고민과 함께 하갈을 자신의 눈 가운데로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민 끝에 하갈을 자신이 사랑하는 남편에게 보내어서 그의 상속자를 잉태하게 만드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때는 나의 주변에 있는 어떠한 것들로도 나를 유혹할 수, 나는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교제가 깊어지지 않을 때, 세상 가운데 나를 방치시키게 될 때, 나의 주변에 여전히 있었던 그것들이 이제서는 나를 강하게 유혹하는 요소가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나의 신앙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한 것이 나를 힘들게 한다면 주님과의 만남을 더 깊게 가지셔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은 이미 이전에도 나의 주변에 존재했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더 굳게 하셔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시 하갈의 입장에서 이 일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갈은 사라의 몸종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라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실행을 해야 하는 위치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고 왔을 때 하갈은 너무나도 함께 기뻐하며 그리고 함께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보통 여성분들은 자신의 기쁨을 다른 누구와 나누기를 좋아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라도 한 명의 여자였고 그 몸종인 하갈도 여자였기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라 옆에서 하갈은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힘들어할 때 낙담하는 모습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또 때로는 그녀를 위로하였습니다. 이방인이었던 하갈도 사라를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라가 조용히 하갈을 부르더니 지금 자신의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갈에게 자신을 도와달라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사라가 원하는 이야기를 하갈에게 합니다. 바로 자신의 남편에게 가서 그로부터 그 씨를 받아달라고 하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몸종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강력한 명령과도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하갈의 마음은 어떠겠습니까? 혹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몸종의 신분에서 첩의 신분으로 바뀌운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구나. 이것은 정말 축복하고 기뻐해야 될 일이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약 80세 중반이었습니다. 몸종인 하갈의 나이는 어땠겠습니까? 성경에는 그 나이가 정확히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추정해 보면 하갈의 나이는 충분히 임신이 가능한 나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갈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결혼 정년기에 접었든지 아니면 그 정년기보다 조금 모자란 그 나이에 준하는 나이였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조금 그 정년기를 지났든지.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하갈의 나이 차는 정말로 상당히 나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갈의 나이를 그냥 18살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아브라함과 나이 차이는 대략 한 70세가 납니다. 70세가 조금 못되기도 합니다. 나는 18살과 약 70세가 나는 그 할아버지. 뭐 꽃다운 나이라고 표현되진 그 나이. 때론 고등학생, 지금 뭐 대학에 막 들어가는 그 나이가 할아버지를 만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냥 할아버지, 좋은 할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짝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욕을 들어 마땅한 할아버지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한쪽의 재산을 보고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어느 여인이 그것이 좋다고 받아들이겠습니까? 하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여주인이 자신에게 한 말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라가 계속해서 하갈에게 이야기를 하자 그녀는 사라의 말을 알아듣고 그녀는 믿었던 사라로부터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며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기도 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체념한 하갈은 결국 사라의 말을 따라서 아브라함에게로 들어갑니다. 이때 사례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녀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례 이야기를 듣고 그녀의 의견을 존중해서 따르게 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존중해서 듣고 따른 것은 매우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의 부분에 있어서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따른 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입니다. 진리의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상황이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것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례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작은 교훈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서 서로의 모든 것을 알게 하는 부부의 삶을 살게 하였을 때 그 부부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때로는 한쪽이 힘들고 지쳐서 잘못된 생각을 할지라도 다른 한쪽이 깨어 있으면서 바른 길로 가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이 부부의 참 모습입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 부부는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잘못된 길을 가는 것보다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바른 길을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럴 때 부부는 함께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만약 나의 배우자가 안쓰러워 보여서 하나님이 제시한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은 최악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갈은 사례의 명령에 따라서 아브라함과 그 관계를 가집니다. 그 후에 우리가 예상하듯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임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례가 임신이 되지 않았을 때 혹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러한 의혹을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하갈이 임신을 한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첩이 되고 임신을 한 사실을 알기 전까지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갈은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자 하갈의 태도에서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4절에서 나와 있는데 그의 여주인을 멸시했다고 성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갈은 사례로부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증오의 마음을 가지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갈은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자 임신을 하지 못하는 사례를 멸시를 합니다. 증오의 대상에게 화풀이를 하는 방법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갈은 여러 방법으로 사례를 힘들게 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례도 만만한 여인 아닙니다. 처음에는 하갈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하갈을 위했을 것이며 그를 많이 아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갈의 행동이 날이 갈수록 어이가 없어집니다. 그러다가 참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렀을 때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마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녹일 만한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뭐 사례가 애교를 부린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례의 나이 또한 70대 중반이라서 애교를 부려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녹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옆을 보시면 예, 아시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혹 애교를 잘못 부리면 아브라함의 화를 돋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후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이 여전히 사례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리고 사례는 왕에게 선택, 바로 간택을 받게 되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것에서 유추해서 사례의 미모가 나이를 분문하고 뭐 요즘 말로 하면 뭐 전지현급으로 그만큼 뛰어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많은 분이 그렇게 하면은 아마 화를 돋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는 아브라함에 가서 다른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6절에 아브라함의 행동이 너무나도 뜻밖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기다리는 자신의 아이를 가진 여인을 마음대로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태도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사이에 대화가 있었고 그리고 대화가 어떠한 것인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대화의 내용은 아마도 지난날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심도 깊게 나누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례와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씨앗을 가진 하갈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사례가 화가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남편이 생각해봐 이렇게 쏘았다면 남편은 도리어 반대로 쏘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과 사례는 깊은 대화를 나눴다라고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취하기 위한 포기하는 삶은 나중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로 드릴 때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그 여인들의 등살에 밀려서 그 여인 사례 내가 사랑하는 여인의 등살에 밀려서 하갈과 그 씨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아브라함과 같아야 합니다. 무언가 우리의 삶이 힘들어질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통찰력을 분명히 주십니다. 그 통찰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 버려야 할 것들을 찾아서 과감히 버리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치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일일 드라마처럼 연속극처럼 반전의 반전이 또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의 허락을 받은 사례는 이제껏 참았던 분노를 바로 하갈에게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갈은 자신의 신세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할 줄을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펼쳐질 앞날의 즐거움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일이 지금 이 순간 하갈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갈은 사라의 구박을 견디지 못했고 이러한 구박 당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도 전혀 도움을 줄 생각하지 않는지라 그녀 바로 하갈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갈은 그 태를 잉태한 임산부입니다.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듯이 임산부는 스트레스를 최소한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태중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위험한 일은 최대로 피해야 합니다. 이것이 현대의학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수천 년 전부터도 다들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갈은 자신의 뱃속의 아이와 자신의 목숨의 위험을 느낀 나머지 아브라함 집에서 도망가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 누구도 하갈을 따라 나서지 않았고 오로지 혼자서 그 도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갈이 도망을 얼마나 간 것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 나오는 성경에서 다시 돌아갈 만한 거리까지 나온 것은 아닐지 한번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하갈은 이렇게 도망을 나오면서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혹 아브라함이 하갈이 도망간 사실을 알고 그 마음을 돌려서 자신을 구하러 왔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 누구도 하갈의 마음을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그 일을 겪는 우리의 마음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 일을 겪고 있는 장사자도 때로는 자신의 그 마음, 그 아픈 정도를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은 이 타이밍에 또다시 한번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무도 몰라주었던 하갈의 마음을 단 한 분만이 그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 한 분만이 그녀의 마음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온전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녀에게 그녀를 돕는 천사 여호와의 사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녀를 돕는 천사 여호와의 사자는 조금은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듯이 지금 하갈은 심신이 굉장히 지친 상태입니다. 그녀가 도망을 나왔을 때 제대로 갖춰입고 나왔겠습니까? 아니면 무언가를 제대로 들고 나왔겠습니까? 그녀의 형색이 그렇게 썩 좋아보지는 않을 것을 우리는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침 그녀가 생곁에 있을 때 돕는 천사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물어봅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이야기를 들은 하갈은 지금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갈은 분명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자신이 만난 천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을 것입니다. 만약 하갈이 자신에게 나타난 존재가 여호와의 사자임을 알고 한 대답이라면 정말로 다행이지만 만약에 하갈 앞에 나타난 자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녀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면 그녀는 참변을 당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잡혀갔든지 아니면 도로 끌려갔든지 그녀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펼쳐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갈의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를 들은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이번에도 따뜻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갈을 핍박하고 죽을 만큼 힘들게 한 사라에게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복종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종에게 시키는 모든 것을 행하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의 이전의 신분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사자가 내어놓은 해결책입니다. 어려움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하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 겨우 도망쳐 나왔는데 하나님이 다시 그리로 가라고 하실 때, 더 나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하갈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갈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하갈의 태중에 있는 아이의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떤 인물이 될지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하갈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하갈은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와 함께 있으니 그녀는 바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고통과 혼란 가운데 혼자 있을 때는 도망이란 것을 선택했지만은 고통과 혼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났을 때 그는 올바른 정신으로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와 하갈의 대화의 장면을 통해서 앞서 드린 질문에 대한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가기 싫어하는 것으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지 않으십니다. 돕는 천사와 돕는 말, 믿음의 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어야 합니다.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가요? 그렇다면 돕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에 대한 확신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이 응답을 얻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갈의 탄성에 가까운 고백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13절에서 하갈은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엘로이, 엘로이라는 말입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여러분을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도 하갈과 같은 고백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지금도 나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을 살피시고 있구나. 엘로이의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주관하신 가운데 그러한 사건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관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걸 즐기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 안에서 우리가 더 잘 되고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건이 참으로 끔찍하고 파괴적일지라도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그분의 이름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섭리 가운데 그러한 힘든 그 모든 일들을 선하게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이는 그가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곁을 떠나서 어디론가 가버려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엘로이, 바로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엘로이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이름의 견고한 망대로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엘로이의 그 견고한 망대로 달려가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욱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는 감찰, 지켜보시는 그 엘로이의 하나님 그 부분에 대해서만 살펴보았습니다. 이 하나를 알므로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부분을 더 알게 된 것이니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하나님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진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분명히 위로를 줍니다. 그리고 치유와 온전함과 희망을 줍니다. 성도 여러분을 위협하는 거짓말쟁이들의 불같은 화살로부터 그 이름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인 엘로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